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다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기도 가운데 먼저 자신의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주님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완수함으로써 영혼들이 구원 얻게 될 것을 바라보셨고 그로 인하여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의 기도는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제자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두 번째 기도의 주제는 바로 주님께서 그동안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주님을 믿고 따랐던 남겨질 제자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주님을 거부할 때 이들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고 알았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복음의 능력과 기쁨을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비록 보잘것없는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우리 주님의 눈에 가장 귀한 그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아시고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라고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 기도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세상을 위해서는 하시지 않는 일을 자기를 믿는 자들을 위하여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믿는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에게 주어진 영혼들을 위하여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들의 영적인 승리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주님께서 행하신 중요한 일이 있는데 제자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기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큰 용기와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기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놀라운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비록 눈에 보이시지 않고 떠나 계신 것 같다 할지라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버려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자들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닥칠 때마다 우리들은 큰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기도는 공허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기도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모든 믿는 자들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는 그와 같은 강장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님의 대제사장직인 이 기도의 두 번째 파트가 자신의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있는데 그러면 주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제자들을 위하여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주님이 기도하시고 있는 것은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왔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이 제자들을 떠나실 때 그들에게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그들의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제자들이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됨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하나됨을 이루고 살게 된다면 그들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주님이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지만 제자들은 세상에 남겨질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계실 때에는 제자들은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떠나시게 될 때에 그들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탄의 시험과 핍박 가운데서 제자들은 실제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흩어져 버린다면 주님의 사역도 다 무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의 결과로 단지 12명의 제자들을 남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일들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자들이 하나 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완성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영혼들이 구원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제자들의 하나됨은 이루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자들의 실상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시게 될 때 그들이 홀로 남겨지게 될 것인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됨을 이룰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유지한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는 그리스도 없이 인간은 매우 이기적이고 죄악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이룬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자기를 위하여 살려고 합니다. 우리는 결코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편을 가르고 남을 해치려고 하는 그와 같은 계획을 가지는 것이 인간의 육신적인 본성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볼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거듭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세상과 다르지 않은 이런 분쟁과 다툼과 분열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에 지배당하는 삶을 살 때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하나 되는 것을 이루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와 같은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정신을 거스려 싸우는 영적인 싸움이 존재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를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거듭난 성도들로서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고 기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우리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들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기를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어려운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위협하는 사단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에게 호의적인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 남겨질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제자들을 향하여 불신과 냉소의 정도가 아니라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명령에 따르고자 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강한 적대감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서로 다투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사단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이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서로 마음을 상하게 하고 서로 격동하도록 만드는 일을 합니다. 사단의 이와 같은 수많은 공격에 사람들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판단하고 비방하는 이런 마귀가 즐겨 사용하는 괴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수많은 성도들의 마음에는 이 사단의 역사가 있어서 서로를 미워하도록 만듭니다. 서로 관용하고 사랑하는 정신이 사라지게 만들고 큰일에서부터 작은 일에 이르기까지 사소한 그 일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이 나뉘도록 하는 일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이와 같은 세상에 남겨질 것이었고 그들에게 하나 되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의 큰 역사가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하여 주님은 그들의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제자들은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까? 주님의 기도에 나타난 하나됨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아버지와 주님의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이신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제자들의 하나됨의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단순히 제자들이 홀로 남아있을 때에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염려에서 하나되게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부와 성자 사이의 완전한 하나됨을 생각하시면서 제자들에게도 그런 하나됨이 있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셨고 그 안에서 완전함을 누리셨던 것처럼 제자들의 삶에도 특별하고 신비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에게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한 성령을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뜻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성도들은 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이 기도는 우리를 향하여서 놀라운 약속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 사이에 있었던 영광스럽고 신비한 하나됨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됨을 이루었던 것처럼 저들도 하나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죄를 회개하고 거듭나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계속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을 발휘하는 가운데 하나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는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자기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를 용납하는 정신을 그 마음 가운데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서로 하나됨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하는 권면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 주님은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까? 성도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성령 안에서 서로 하나 될 때에 그들은 세상에 홀로 남겨진 자가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하나됨은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의 핍박과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강함은 육신적인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우리의 능력과 강함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 된 자는 그 누구보다도 강한 심령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될 때에 세상은 결코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면 우리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들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때에, 우리 각자가 홀로 남겨져 있을 때 우리들은 매우 연약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하나됨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기도는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야 할 아주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지 되겠습니다. 하나됨을 우리들은 저 멀리 있는 어떤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시급하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되고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의 성도들이 시급하게 인식하고 주님이 그것을 위하여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서 평안의 매너줄로 성령에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이기고 복음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나타낼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서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것은 주님은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보존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11절과 12절과 15절은 주님께서 남겨진 제자들의 보호, 제자들이 보호받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떠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처할 위험을 아셨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위협하는 위험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들은 이 세상에 남겨져 있을 것인데 이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이 세상은 제자들을 미워하는 그와 같은 세상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제자들이 보호받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세상은 제자들이 당면하게 될 외적인 반대와 위험을 가져오는 곳인데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자들과 불신앙의 사람으로부터 위험을 당할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떠나시고 나서 극심한 반대와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그들은 옥에 갇혔고 매를 맞았고 재산을 빼앗겼고 추방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홀로 육신의 힘으로 이것을 당하였다면 그들은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은 놀랍게 주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옥에 갇혀도 노임을 받았고 죽음의 위협과 박해 속에서도 복음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세상은 주님의 제자들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었 제자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제자들의 삶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요구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기독교에 대해서 복음 신앙에 대해서 호의적인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자신에게 속하여 악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호의적이지만 그러나 자기를 구별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들에게는 비난과 박해를 서슴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과 같지 않은 성도들을 그들의 눈에 가시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주님께서 보호자가 되시고 주님께서 성도들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성도들이 악에서 보호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5장 4절 말씀에서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주님은 제자들이 마귀로부터 보호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성도들이 세상을 떠나서 안전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이 세상에 남겨져 있지만 주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악에 빠지지 않고 보호되기를 기도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악에 빠지도록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사탄이 아닙니까? 주님은 마귀가 이름만 가지고 있는 유명무실한 그런 존재로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 자신이 실제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조차 시험하는 존재인데 우리 성도들의 삶에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꿰어서 그 복된 상태에서 죽음의 상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에서 사단의 종으로 끌어내렸던 자가 이 사탄이 아닙니까?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강한 존재입니까? 그는 주님의 제자인 유다가 자신의 스승을 팔아버리도록 그렇게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였던 자가 아닙니까? 가장 큰 영적인 축복의 상태에 있었던 한 영혼을 멸망의 자식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탄이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 사탄으로부터 당하였던 극심한 시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는 베드로를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도록 그렇게 시험하였던 자입니다. 그의 인생이 정말 파멸에 이르도록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베드로가 멸망에 이르지 않은 것은 바로 주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말씀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루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단이 정말 밀가루듯 하려고 이 베드로를 시험하였지만 그러나 그가 멸망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의 영혼을 위하여 그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와 같은 경험을 한 후에 이 마귀를 결코 쉽게 보지 않고 이 마귀를 우는 사자와 같다고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바로 사도 베드로가 이 마귀의 이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 얼마나 큰 시련을 겪었는지 그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영적인 현실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사도들이 경험하였던 이 영적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처한 영적인 현실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세상에 남겨진 존재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현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도 마귀는 성도들의 영혼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부지런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가정에서도 틈을 엿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라고 결코 안전한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학교와 공부하는 도서관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학교는 무신론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만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친구들도 사탄의 도구로서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우리를 조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접하고 있는 대중매체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의 장소입니다. 이 모든 것 배후에서 역사는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정말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디도 마귀의 역사에서 제외되어 있거나 안전한 곳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저들이 악에서 보존되기를, 사탄의 괴계에서 넘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은 우리의 영혼이 악에 빠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초상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가르치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세상을 떠나 살거나 마귀의 시험에서 면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끊임없이 고난을 받으며 죄의 유혹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영혼과 삶은 그리스도의 기도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때에 세상은 결코 우리의 영혼을 넘어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 극심한 사탄의 시험을 경험하였지만 그러나 그는 결코 넘어지지 않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신의 몸에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곳곳에 암초가 있고 죽음의 늪이 늘려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결코 사단에게 넘어지거나 패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믿음으로 싸워 이겼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의 제자된 우리들도 역시 사탄과 싸워야 하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충성해야 하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 한다면 우리의 영혼이 보호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혼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과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도록 하게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주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것은 제자들의 거룩함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17절에서 19절을 보시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제자들을 위한 매우 실제적인 기도입니다. 물론 하나됨이나 악에 빠지지 않는 것도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가장 실제적이고 원칙적이고 개인적인 것은 거룩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 삶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얼마나 어떻게 거룩함을 이루어야 하는지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구별된다. 이것도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순간도 우리의 삶에서 떠나지 않는, 끊이지 않는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는 이 영적인 현실이 우리의 삶에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가만히 앉아있는 상태에서도 자기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이 싸움을 싸워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배에 참여하는 거룩한 이 시간에도 또 다른 거룩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편안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가정에서도 침실에서도 거룩함의 영적인 싸움을 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세속성과 우리 몸에 있는 죄의 부패성과 우리 밖에 있는 세속의 물결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타락과 부패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본성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는 이 영적인 싸움과 딜레마 가운데 시달려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주님의 제자들이 이 세상 속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그들이 거룩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거룩을 향한 싸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거룩해진다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말의 의미를 우리들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룩해진다는 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성경을 열심히 읽거나 어떤 종교적인 그런 의무들을 부지런히 행하면 그것 자체가 거룩이라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견해들이 많은데 그것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룩에 대한 어떤 생각인데 여러분 그것은 거룩에 속한 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것 자체가 거룩은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해진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데 여러분 거룩해진다는 것의 문자적 의미는 따로 떼어놓는다, 구별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따로 성별된, 구별된 기구들이나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허무없는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서 따로 구별해 놓으면 그 어린 양은 거룩한 그와 같은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하여서 어떤 도구들을 그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구별해 놓았을 때 그것은 거룩한 기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삶에 봉사하기 위하여서 세속적인 삶을 멈추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준비하여서 있을 때에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구별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분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과 분리된 거룩한 어떤 것으로 그것이 간주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완벽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이 창조한 이 세상과는 구별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삶 자체를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일상적인 삶과 구별되는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일상의 삶으로부터 구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세속적인 생각들, 세속적인 삶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에서 구별시켜서 이 세상의 삶과 구별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의 생각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고자 할 때에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이 따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잠시 동안 거룩함에 이를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이 계속적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우리 자신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가, 육신적인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비록 거듭났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지식 자체가 진리의 말씀에 항상 사로잡혀 있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매우 연약한 자들입니다.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의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곧 그 생각에서 떠나버리고 육신적인 생각으로 돌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죄악된 육신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함으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아버지의 말씀에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심으로 자기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자신이 거룩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에 자기를 헌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다. 주님은 본질적으로 거룩하신 분이셨지만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구별되는 거룩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거룩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일생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간순간 순종하는 믿음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모든 악과 세상적인 것과 일상적인 것에서 구별하여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개념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들은 거룩해진다고 해서 우리가 하루의 삶을 항상 거룩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은 죄에 빠지지 않게 우리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자꾸자꾸 거룩하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들은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게 되고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께 속한 모든 신령한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자일수록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일에 헌신하는 자일수록 더욱더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맛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일들을 부지런히 행하고 그 거룩함 가운데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는 자일수록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을 훈련하십시오.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할수록 우리들은 참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우리를 일상의 삶에서 연약하고 죄악된 삶에서 우리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속한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는 그런 삶을 거룩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성찬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도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떡과 잔을 보고 그리고 냄새 맡고 그리고 먹음으로써 우리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발휘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일상의 삶의 그 육신적인 생각을 떠나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우리들은 진실로 이 세상에 아주 낮은 상태가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상태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고양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의 신령한 기쁨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가득 채우고 우리의 마음이 전혀 일상적인 삶과 다른 신령한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힘과 능력이고 기쁨과 즐거움이고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는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참된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자기를 거룩하게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일상에서 우리를 떼어내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를 구별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될 때에 우리 성도들의 참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의 의 은혜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악에서 보존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것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주님이 기도하시는 이 기도가 우리가 간절히 얻기를 원하는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우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기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의 이 기도를 따라서 부지런히 우리 자신이 이 기도를 매일매일의 삶에서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런 영적인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해야지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